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에 더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의 유혹과 용서, 죄의 유혹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실족해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으로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 덫 혹은 함정 혹은 이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낚시터에 가면 이 낚시꾼들이 이 낚싯대 끝에다가 다는 그 미끼와 이 갈고리 같은 것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마치 그와 같이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친구에게 뭐 함께 이 담을 넘자고 이 꿰는 행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 이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꿰는 행동을 가리켜서 오늘 이 실족해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때론 어떻게 보면 참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를 또 끌고 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과 이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들, 즉 실족해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화가 임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잘 살펴보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연제 맷돌은요, 이 곡식을 이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서 당시 이 소나 이 당나귀 같은 이 가축들을 메어놓고 이 돌리게 한 이 큰 돌을 말합니다. 이 한국의 이 손을 돌리는 맷돌보다는 이 서너 배는 더 큰 이 돌인 것이죠. 이런 걸 이 목에 달고 이 바다에 빠지면 다시 육지로 올라올 수가 없겠죠. 어찌 보면 참 잔혹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짓게 할 거면 차라리 목숨을 끊어라라고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생각할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그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 뒤에서 목회자를 흉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이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함께 모여 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이 도덕적 영적 순수성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도움은 못될 망정 그들의 신앙의 위험과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연자맷돌이란 이 예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미래의 교회를 이 책임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그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공동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의 리더자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요, 한 가정에서도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이 평생의 삶을 형성해가고 또 때로는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혹은 이 지도자들의 이 언행이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잘못된 말 한마디, 부주의한 행동 하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실례로 이 목회자들과 이 지도자들의 실수와 혹은 이 불의한 행동으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자들이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저들을 죄짓게 하지 말라고, 저들로 하여금 마음이 어려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반대의 경우, 즉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를 실족해야 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 죄의 길에 다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늘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요, 집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직분이 그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 사람이 죄의 길에 다니며 또한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늘 이 경계하라는 이 말을 꾸짖으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꾸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죄가 죄된 것임을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요,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거나 뭐 혹은 뭐 다른 이런 강대상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위에다 십자가를 걸고 교회 간판을 내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그곳은 사회 모임이나 이 친교 집단으로 이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전과 세례, 이 성찬과 세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행할 성전의고 의식인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성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이 바로 권징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성도에 대하여서 교회가 그에게 벌을 내리거나 일종의 경고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도 교회니까 야, 우리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은혜롭게 우리 봐줍시다, 우리 그냥 좀 가만히 둡시다 하고 사는 것은 사실 바른 표현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죄를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이 표징에 대하여서, 교회되게 하는 이 세 가지 표징에 대하여서요,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권징을 너무 많이 잃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서요, 그것이 죄가 죄됨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 경계하라 하셨으면서 죄에 대하여서는 영적으로 엄중하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실 포인트를 경계하는 것 자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것에 오히려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는요, 모든 사람이 범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 그 죄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돌아오면 그를 맞아 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용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영혼은 몇 번이든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지은 형제가요, 일곱 번 또 회개하면 그를 맞아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일곱 번,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일곱 번이라니 완전수죠.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만큼 그 많은 횟수를 이 죄를 범했음에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교회에 돌아오면 그를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도요, 권면한 이유도 사실은 그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돌이키기를 위함이고 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에는요, 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치리의 절차에 맞게 다스려서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에 누가 끼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가장 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든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를 받아줘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요, 이 죄인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는 항상 이 문제가 발생하고요, 어려운 일이 따릅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목소리를 높여 서로 욕을 하기도 하고 질투와 또 시기가 넘치는 곳이 오히려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즉 그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언제든지 실족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며 또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실족해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생활할 때요, 그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그와 동시에 또 우리를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요, 또 분명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또 동시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의 특징과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실족해 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 늘 깨어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우리를 때로는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먼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분내는 마음보다는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성숙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